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아시나요? 오늘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가운데는.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정부가 제정한 지난 2007년에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법정 휴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부의 날로 지키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남편을 죽이는 7가지 방법. 좀 제목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남편을 죽이는 방법이 한 가지도 아니고 7가지나 그걸 그렇게 함께 공유하고 있다니 조금 거리끼는 마음이 있었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그걸 봤어요. 첫째,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남편을 죽이고 싶을 때는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의 출근복을 잘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놓고 아침에 따뜻한 밥을 새로 하고 해장국을 끓여서 정성스럽게 차려놓는다. 그러면 남편이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 둘째, 매일 야근 핑계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죽이고 싶으면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욕실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목욕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 남편이 목욕을 하다가 뜨거운 물 때문에 열받아 죽을 수 있다. 셋째, 잔소리를 듣지 않는 남편에게는 반대로 평상시에 안 하던 말과 행동을 계속한다. 잔소리가 아니라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한다. 남편이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물어도 계속 말 없이 웃기만 한다. 그러면 남편이 궁금해서 죽을 거다. 넷째, 식탐이 있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는 요리를 배운다. 늘 맛있는 요리로 남편을 배불리 먹인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주체하지 못한 남편이 뱉어져 죽을지도 모른다. 다섯째, 호칭을 자기야로 바꾼다.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 언제 와? 보고 싶어? 이렇게 애교를 막 부린다. 그러면 남편이 비위가 약한 사람이면 밥을 못 먹어서 죽거나 비위가 강하더라도 닭살이 돋아서 죽을 것이다. 여섯째, 돈을 잘 못 벌어오는 남편에게는 남편이 준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보탬이 되라고 남편 자켓 주머니에 찔러준다. 그러면 아마도 감동받아 죽을지도 모른다. 일곱째, 마지막,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죽는 남편은 정말 강적이다.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냥 데리고 산다. 그러면 언젠가는 죽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을 죽이는 7가지 방법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편과 함께 잘 사는 7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첫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고 돕는 배필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 돕는 배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초의 부부는 서로를 돕는 자로 지음받았고 더 나아가서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 그게 배필의 뜻이라 그랬어요. 짝,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서로 간에 교감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어떤 비밀이나 또 숨기는 것이 없는, 그래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를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조금의 비밀이 없었고 수치가 없고 숨길 것이 없는 그런 관계. 우리 주안의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태초의 부부의 모습을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부부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관계라는 기초를 토대로 성장하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정말 우리의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이고 부모의 말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스 핸드릭은 하나님의 부모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요, 엄마 아빠가 빚어주길 기다리는 진흙덩어리와 같고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고 부모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건강한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교감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면 자녀들은 그런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신들도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진 가정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이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늘 신실하고 따뜻하고 인내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협조적이고 이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언행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평안과 그리고 자기 용납이라는 귀한 선물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사랑과 겸손의 본이든 미움과 원망의 본이든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의 가정에서는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본을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손자에게, 증손자에게 자자손손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계속 다투고 싸운다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 염려, 더 나아가서는 분노의 감정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사랑의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모들이 자녀의 귀에는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행동으로는 부부끼리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부모가 말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아요. 혼란스러운 거죠. 남편이 밖에서 어떤 화가 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무시하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에게 투영해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역시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녀들 앞에서는 쉽게 화내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부부는 모든 가족 관계의 기본이고 건강한 부부 관계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과 삶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중 아주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과 또 그 유명한 다윗 왕의 경우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부정적인 예의 대표이고 다윗은 긍정적인 예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대 왕으로 다윗 이래 가장 믿음이 좋았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을 보면 그는 임금이 되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나라 안에 만연해 있던 모든 부정부패와 특별히 우상숭배 죄악을 제거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죠. 그런데 그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의 나이 40대 초반으로 한참 일할 나이였죠. 그는 그때 벽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셨어요. 그는 그로부터 약 3년 뒤에는 므낫세라는 아주 귀한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렇게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그가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불행하게도 병상에 일어난 다음에 그에게는 영적인 침체기가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겸손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던 마음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 병고침 받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고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도 아니했다 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결국 그의 이런 교만한 행동들은 유다의 멸망을 불러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6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을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다시 얻은 이 15년의 세월은 오히려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가 다시 얻은 생명, 그 소중한 15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었나? 므낫세를 낳은 것 이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한 일 딱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오히려 그가 바벨론에서 그가 병을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신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창고를 다 활짝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또 무기고까지 여러 가지 다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무기가 많다. 교만해졌어요.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원수 앞에 적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 했던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그는 나라를 망하게 할 원인만 제공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결국 그 밑에서 므낫세라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나왔어요. 55년 동안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버지가 허문 각종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세단을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들들까지 우상 제물 앞에 산 제물로 바치는 천인 공로할 일을 행했어요. 역대하 33장 6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식들을, 왕자들을 산재물로 바쳐버렸어요. 우상 앞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게 임했고 므낫세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유다 멸망의 원인은 결국은 히스기야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을 하던 히스기야 밑에서 최악의 아들 므낫세가 나왔고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비극의 역사로 이어졌어요. 신앙적으로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에게 그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였겠습니까? 결국 므낫세는 아버지의 시신이 미쳐 식기도 전에 마귀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말씀에 의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바로 교육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일 므낫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어떻게 자식을 우상 신전에 바치는 그런 무모한 무자비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악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올라가면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이죠. 연목 구어죠. 나무 위에서 생선을 구하는 것과 같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결단코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만 있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똑똑한 자녀들을 다 보고 있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무늬만 신자야. 다 압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도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임종 전까지, 직전까지 아들 솔로몬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말씀으로 아들에게 교훈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런 믿음의 유산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졌는데 후에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천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 가지의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으셨죠.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요구하지 않았고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듣는 마음을 달라는 솔로몬의 대답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대답이었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대답은 사실은 솔로몬의 대답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신앙의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장수와 부귀 영화를 주옵소서라고 대답하지 않고 생뚱맞게 아버지 다윗의 얘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러면 아 저에게 이걸 주세요. 제 영광을 주세요. 부귀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생뚱맞게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3장 6절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엉뚱하잖아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그러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아버지 다윗이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걸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걸 자기는 그런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삶의 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많은 백성들을 잘 인도하길 원하는데 자신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다윗의 믿음과 삶이 유산이 되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간 거예요. 내가 너를 뭘 줄까?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부귀 영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믿음과 삶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전혀 신앙의 본인을 보이지 못하였을 때 그 아들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 반면에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교양으로 훈계했을 때에 그 믿음의 유산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내려갔듯이 부모의 믿음의 삶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삶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핵심이에요. 부모의 삶이 자녀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요. 우리 부모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삶이 그 말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위선된 삶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데 순종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더 의지하고 그걸 더 중요시하고 그 세상적인 가치와 쉽게 타협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주님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지만 행동으로는 돈과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성공해야 되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너 주일에도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 라고 하면 자녀들은 헷갈리는 거지. 말로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주일 되면 너 학원 가.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를 두고 수용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가정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최근에 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지적해요. 부모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중성입니다.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신앙과 삶이 괴리가 느껴질 때 자녀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는 부모의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분노한 줄 아십니까? 부모의 이중성을 볼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마음이 상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위선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면서 자식들에게는 똑바로 해라, 바르게 살아라 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부모들이 자신들이 자주 싸우고 다투면서 형제들끼리 싸우면 야단치거나 버릴까 하면 자녀들이 못 받아들여 분노하는 거죠. 자기들은 싸우면서. 부모들이 거짓말하는 거 뻔히 보고 있는데 자녀가 거짓말하면 혼을 내니 자녀들의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 6장 4절 이 유명한 말씀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노엽게 한다, 분노한다는 말은 본래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래요.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 돛단배가 바람이 있어야지 나가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바람을 없애는 것과 같다. 즉 배가 항해할 수 있는 힘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여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축적시키면 그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바다 같은 험한 인생을 항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상실하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훈을 골로새서에서 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에서는 그 말을 아는데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뒤에 덧붙여요. 뭐라 그러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죠. 낙심한다.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중성과 위선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분노하게 되면 그건 결국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분노케 만드는 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러므로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분노케 만들고 부모가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금방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푹푹 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낙심해요. 왜?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무의식 가운데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낙망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유명한 말이죠. 부모의 앞모습 보는 게 아니라 뒷모습 보고 배운다. 화장한 예쁜 엄마의 얼굴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뒷모습, 실제 삶의 모습 보고 아이들은 배운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를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가 늘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겁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늘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될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자녀들도 거짓을 멀리하게 될 겁니다. 부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덮어주는 놀라운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 자녀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하게 성장할 거예요. 부모가 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하고 계셔 함께 계심을 고백하면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 겁니다. 부모가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십일조를 포함한 감사와 봉헌 생활에 신실하면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원칙인 줄 알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오늘은 제 어머니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어머님은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벅찬 찬양으로, 때로는 어린 사슴이 목이 가려서 시냇물을 찾고 허덕이듯이 주님을 찾으셨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저희 형제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지금 기억에 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들려오던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음성은 우리 다섯 자녀들이, 제 이남 삼녀, 제 막내입니다. 다섯 자녀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했던 은혜의 증금다리였어요. 제 누님 셋이 다 목사 사모가 됐는데 뭐 제 막내 누님, 어머니의 기도를 회상하면서 언젠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비 오고 천둥 치며 바람 부는 날 밤에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집에 안 계셨다. 천둥 소리 때문에 무척이나 무서웠던 나는 엄마의 열정적인 기도 소리에 안심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있었다. 간절히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나에게는 자장가처럼 나의 영혼을 평안하게 했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어린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하게 하였다. 우리 남매들의 순수한 믿음과 헌신의 생활 가운데는 잔잔히 흐르고 있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있다. 지금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가운데 흐르는 엄마의 간절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데 은혜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기도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기도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부모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 역할의 핵심은 부모의 삶,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왜?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배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될 또 하나의 선교적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가장 소중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렇게 가정에서 사는 것, 우리 주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야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삶이죠. 이렇게 부모된 우리가 가정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 모든 부부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굳건히 세워져서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 안의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의 부모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가정에서 먼저 믿음과 삶이 일치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신앙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